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첫 번째 단락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하신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설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설명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두 구절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설명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죠.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제 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봐야지,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또 일정 부분은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만 놓고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야곱이 결혼하기 전에 에서는 결혼을 했고, 야곱이 자녀를 낳기 전에 에서는 자녀가 있었고, 야곱은 땅 한 평도 없을 때 에서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에 이 형 에서의 눈이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돌아오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서 7번 엎드려 절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올 만큼 정말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만 놓고 보면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에서는 대단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은 자꾸만 흥성하고 애굽은 자꾸만 에서는 조그만 쭈그러드는 줄어든 그런 양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에서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글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까,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보면 야곱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에돔이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 에돔이 무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4절 중간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에돔을 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야 저거 몹쓸 지역이 됐네, 망했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만,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저게 망해버렸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건 몰라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두 번째 말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하셨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그 결과를 사람들도 압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에돔이 저렇게 심판받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현실만 보고 아이고 저 녀석들 망했네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들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튼 무언가가 벌어진다는 것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루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때로 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스라엘도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결과인데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실제로 뭔가 벌어집니다. 그 벌어지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닌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설명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말씀하실 때는 과거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죠. 과거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은 미래와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왜 여기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이렇게 쫄딱 망한 지경이고 저 녀석들은 선택하지도 않으셨다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흥합니까? 이렇게 불평을 토론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미래를 보자. 지금 너희가 부러워하는, 지금 너희가 마음이 껄끄러워하는 그리고 왜 저 녀석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결국은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쭉 놓고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 처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애굽이 있었죠. 정말 강성한 나라였잖아요. 바벨론이 있었죠. 정말 강성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하고 사라지고 흔적도 없거나 도대체 저게 뭐하고 있을까 싶은 그런 지경으로 그냥 과거의 역사만 팔면서 팔아먹고 살고 있는 그런 지경이 돼버려요. 반면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흥하죠. 살아남고 죽을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살아남고 결국은 더 흥한 자들이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와 관련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미래의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 너희가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에돔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10가지 얘기하면 내가 10가지를 채워줄게 이러시면 좋잖아요. 그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응답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증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에돔을 향해 뭔가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흡족하지 않은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는 좀 덜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거나 은혜를 베푸실 때 이런 양상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이 무엇이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찾아가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잖아요. 근데 출애굽하셨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게 너무나 위대한 구원 사건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네. 은혜 베푸셨네. 이러고 넘어가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드시는 구원은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더 부자가 됐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군사력이 많아졌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학력이 높아지거나 지혜로운 존재들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어떤 대단한 존재로 변화하는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애굽을 심판하고 심판하고 또 심판하는 열 번이나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3자가 보기에는 야,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구원을 받는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노예인데 내일도 노예예요. 오늘도 가난한데 내일도 가난해요. 오늘도 병약한데 내일도 병약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다만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던 애굽은 계속 심판을 받는 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심판받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 나는 내가 건강해질 때까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난 믿음 못 갖겠습니다. 이러면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도 어떠하냐. 히브리인들 자체를 대단한 존재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못 살게 굴었던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구원하십니다. 열 번이나 이 심판이 진행되지만 결국은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걸 채워준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에돔이 잘 못되게 할 거니까 에돔이 끝까지 잘 되나 보자 내가 그들에게 역사할 거야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이게 우리가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던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이나 교회나 성도들을 그 자체를 강성하게 하신 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귀한 은혜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갈보리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을 얻었는데 십자가가 갈보리 세워져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부자가 됐나요? 제자들이 건강해지거나 유명한 사람이 됐나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제자들 자체를 대단한 존재로 바꿔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외적인 사건이에요. 외부적인 사건입니다. 그 외부에서 벌어진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믿으면 주님께서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바꿔주시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구원의 과정이거나 방법은 아닌 때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양상을 놓고 보면 얼핏 보면 아니 도대체 에돔이 복을 못 받게 할 거야 에돔이 망하게 할 거야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면 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쭉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완전한 모습으로 바꿔주지 않았어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죄인을 심판하시거나 애돔이 망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무언가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서 무언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변화가 있어도 뭔가 좀 일이 일어났네 저 사람들은 망했나 봐 이렇게만 반응을 할 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반응은 못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구체적인 여러 사건들이 벌어져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을 품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 선포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에돔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를 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여지껏 너에게 행해왔다, 네 주변에도 이렇게 행해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제가 여지껏 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별다른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이런 구원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늘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것저것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주변을 통하여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려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영민한 마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 상황의 변화들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무리 역사하셔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뒤로 발뺌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같은 그런 모습 되지 말게 하시고, 사소한 작은 변화에도 또 사소해 보이는 상황의 변화들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형편을 들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